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들이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가을의 추수와 결실을 바라며 애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헤브론의 왕이 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3장 1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목사님,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구절이 인상 깊네요. 이건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넘어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위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네, 한 절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두 집안의 사건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개의 표지판 같은 단어들입니다.
저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은데 사울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사울처럼 행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행위나 한 번의 선택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가도 계속 돌아와 다시 관계를 맺고 또 묻고 또 틀리고 다시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맺고 싶지만 우리는 늘 얽혀있는 그리고 꼬여있는 것 같은 그러나 늘 돌아가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늘 발견하는 이런 관계의 얽힘이 있는 것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선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사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삶은 형성되어가는 시간을 거치죠. 그래서 숲에 참 많이 비유합니다. 어떤 숲, 동산. 정원을 형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해서 조성되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의 집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숲처럼 형성된 것이에요.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얽혀지고 소통하고 형성되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어대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강성해가는 다윗의 집 그리고 연약해져가는 사울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이어지다가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화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대표되는 사울의 집안이 다윗과 화친하고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랜 분열과 갈등, 오랜 역사적인 아픔들이 화해로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이죠.
네, 맞아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평화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이면서 상황이 또다시 복잡해져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압은 역사의 민족의 화해, 형제가 한 집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이기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었는데 요압은 이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해서 다윗과 화친을 맺었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가짜 다윗의 부하, 이 거짓된 언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한이 불일 듯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 저 남쪽의 헤브론의 지파들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북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작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민족의 운명을 다시 갈라놓고 있는 요압의 어리석은 선택.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사이에 틈타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는데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시는 초대교회의 시간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그렇게 해서 교회가 흔들릴 뻔했던 사건. 또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데 자신의 부요를,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누가 자신의 소유를 챙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을 훔치고 외투를 훔쳐서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돌멩이처럼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요압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압은 역사적으로 자주 다윗의 오른팔이 돼서 전쟁에 가장 중요한 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가는 굉장히 성급한 성격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가 성숙하지만 복수와 정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방해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권력을 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러지 않기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아브넬의 이탈,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브넬은 왕가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서게 된 건 단순히 이스보셋과의 다툼 때문일까요?
네, 아브넬의 전환은 정치적인 실망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이 두 가지가 겹쳐졌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성찰이 있게 되죠. 아브넬에게 그런 자기의 자성과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곁에서 경험하고 그의 무능을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브넬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려 했던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해서 다윗과의 연합을 추진합니다. 다윗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를 다시 데려오게 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워했던 아내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과 정치적인 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권력에 대한 타협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심성, 다윗의 품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 집안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사무엘하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네, 요압은 단순히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지도력과 방향성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아사헬의 죽음을 명분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사실상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아브넬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이 제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네요.
네, 요압은 내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고집스러움 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타협함, 순종하지 않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데 요압은 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혹시 요압처럼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경험들, 우리 부끄러운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원한이라고 하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저주 같은 그런 생각들, 그 마음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니까 사실 그러한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은 못하지만 축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저주와 또 미움을 쏟아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지금은 누구 뭐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북조선에서 살 때는 당연히 했죠. 네,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
네, 기회만 되면.
맞아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심성이 원래 착해서?
아니요.
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 욕 많이 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해요. 내 원수를 벌해달라는 엄청난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복수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믿고 맡기는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윗이 아브넬 죽음 이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던, 그래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게 해야 했던 원수 같은 아브넬인데, 아브넬이랑 지금 막 화해를 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의 모든 장례를 주관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이 살인에 간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이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네, 다윗은 왕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우정으로 아브넬을 대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사실은 다윗의 살아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차마 요압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그 죄를 선언하고 자신의 지도력이 복수와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묵상의 중심은 이 문장 같아요.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견딘다.
네, 저도 제 안에 있는 요압과 같은 모습을 돌아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보다 내 손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다윗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요압은 그 모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계속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수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때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의 반전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면 배우게 되는데 힘이 있으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그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또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대립과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정치와 음모, 다툼과 복수로 얽힌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복잡한 감정과 얽힌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셨듯이 저희 삶도 저희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버넬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 다윗에게 나아간 것처럼 저도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요압처럼 분노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과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힘과 권력을 우리가 갖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언약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해 가실 그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중 식구들, 기나김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헌신과 충성과 기다림과 사랑의 열매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에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요즘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왜냐면 영어 공부를 조금 해서 여행도 좀 다녀오고 싶고, 네, 미국으로 가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어서 네.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요즘 영어 공부하는 시기인가 봐요.
아, 네.
네,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 다 취업하려면 영어가 필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포기 반? 좀 열심히 하는 거 반 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들 그렇게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두 가지 상징적인 동물로 비유했었는데 무엇과 무엇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하나님의 어린 양과 비둘기로 비유했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핏자국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핏자국이 없는 집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핏자국을 남긴 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고 했었나요?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셨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다는 걸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자매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특히나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자, 혹시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당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오길 원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께 호감을 갖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찾아가신 후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요한은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건 것 아닌가요?
바로 맞췄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요, 목사님. 제자 요한 입장이었으면 좀 서운하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여태껏 자기에게 배우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기 원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길 원해요. 그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크게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툼이나 전쟁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어쩌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경쟁자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세례요한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 또한 선지자이자 랍비의 모습으로 보였으니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 경쟁자로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세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지는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세례요한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묵묵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세례요한의 위대한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더욱 빛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만한 질문 같은데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너희가 찾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자를 원하는 거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따른 제자들의 답변 또한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이 조금 어색해 보여요.
네, 어떤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고 물으셨으면 자기들이 따르는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게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보면 제자들이 약간 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서는 헬라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이 대답해서 게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메노의 뜻이 뭐냐면은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의미를 생각해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냐고 물은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사시는 곳,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희도 머물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숙소가 어디인지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의미로 말한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제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본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기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머물다,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가 바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이렇게 예수님께 거하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함께하길 원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자신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함께 살다 보면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보이게 되고 어쩌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와서 보고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좀 뭔가 의아한 구절이 보이지 않나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과 거하는 시간이 10시라고 하는 건가요? 10시라는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왜 하필 10시였는가?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유대인 시간으로 10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후 4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여겼거든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니 뭔가 독특하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시간이 해가 저물어가는 10시였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의지로 살아가던 자기들만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0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징 안에 의미를 담아서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처음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게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서 10시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10시가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 역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걸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미소자매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미소자매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삶을 걸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거는 일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가장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라고 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시대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자기의 삶을 바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당시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물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데려가려고 해요. 자,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누구를 찾았다고 하고 있나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즉각적으로 응답한 후에 흥분한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지만 그러한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그렇게 탐탁치 않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빌립의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네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시골 동네여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진지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진지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회의적으로 반응한 건가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본 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께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온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도 놀랐는지 자기를 칭찬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까지 읽어도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은 더 좀 황당해 보여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황당하네요. 여태껏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높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다나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가요?
그 이유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답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그냥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네. 이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 알 수 있는데 보통 회당이 있는 큰 마을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회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였는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장소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건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아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길 누구보다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처음 빌립으로부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회의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도 말씀에 기록되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더욱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가 말씀을 읽는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한 번에 풀리네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길 열망하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양하네요. 안드레는 본래 자기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그런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가 되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 삼으실 때 또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자,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어서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와서 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와서 보라. 나와 함께 붙어 있어 봐라. 나와 함께 동행해 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더 가까이 나한테 나와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봐라.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또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